예, 오늘은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은 다윗의 개인 탄원시입니다. 여기에 지혜와 예언과 찬양과 관련된 요소들을 포함하여서 혼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시 역시 정확한 배경을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4편과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3편의 내용입니다. 이 두 시편은 하나님의 호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시편 14편 오늘 본편에서는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격적인 경험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에서는 엘로힘이라는 지존자라는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이 이스라엘의 예배 때 주로 사용되었던 시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그 히브리 그 의미는요, 나발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대신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동일한 그 의미가 바로 나발이다라는 것이죠. 나발은 다만 지혜가 부족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적인 능력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나발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로운 자의 생명을 위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의 가치 기준을 지니고 있지 않는 자가 바로 나발입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없는 자를 가리킬 때 나발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음이란 인자함이 결여된 자로서 마치 언약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나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주어지는 삶의 진정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소명과 사명 역시 지니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리석음의 반대는요,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라면요. 이 반대의 용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인자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인의 생명을 위협하며 의인으로 하여금 탄식을 바라게 하는 어리석은 자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와 어리석음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이 여기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인간적인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리석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세상에서 볼 때는 부유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하는 것은 인간들의 행위로 인해서 판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간들을 내려보시고 그들의 인생을 내려다보실 때 모든 인간들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적인 결핍에 있는데 이 결핍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부르며 구해야 한다라는 깨달음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신들의 존재됨이 무엇이 문제인지 자기 실종의 모습을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시인이 분노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슬픔과 억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해 왔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시편 14편 가운데 갑자기 본전에 와서 갑자기 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인은 아마도 이 순간에 환상을 보았거나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여기서 거기서가 가리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장소적인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의 거기서가 존재합니다. 장소적인 의미는 악인들이 악행을 행하는 그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시간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의인의 세대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심판의 형벌을 내리시지만 당신의 백성들, 즉 의인들에게는 자비로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삶에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악인들이 악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악한 계획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인의 고백에 따르면 어리석은 악인들은 강한 의도를 지니고 의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며 학대하며 수치를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본질적으로 악인이 의인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지 못한 모든 자연인들은 이렇게 강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탈한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모든 타락한 자연인들의 한계입니다. 이들은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가진 중상모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해 왔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교회 내에도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 중에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동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어거스틴의 그 내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불행한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리석은 악인들이 잠시 형통한 듯 보이고 실제로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만 있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의인이 이러한 공격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어날 미래의 예지력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도와줄 만한 충분한 세력과 힘을 지닌 도움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선제적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미래에도 서울기 앞에 놓여있는 모든 앞날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는 이런 선제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면 반드시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축복의 그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하루 의인을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종회재판 모든 심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룩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